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이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운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이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이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같이요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진짜 본 모습은 어려움이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제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나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일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비열한 것은 바로 배신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과 절친한 친구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과 버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마음속에 혹독한 응어리와 또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더욱더 자기 자신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이러한 연단의 터널을 지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17장은 다윗이 친아들인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이야기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함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 중에서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실 때 일반적으로 쓰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윗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의 반역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이 잠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즉 다윗을 인생의 막다른 코너로 몰아가시면서도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다윗에게 남겨두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배신자인 아히도벨과 충신 후세입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 전략가, 책략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의 그 모사였던 그 책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배신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 뿌리도 사실은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3절을 보게 되면 밧세바를 엘리암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 하 23장 4절을 보게 되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친손녀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손녀 사위였던 우리아를 죽이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은 두고두고 그 여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사인 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구절인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을 정도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이 아히도벨은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으니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울면서 도망을 갈 때 그 사무엘하 15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친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도망가며 울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 코너에 몰렸을 때 눈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다윗의 모사로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지금 즉시 다윗을 쫓아가 기습 공격을 하여 다윗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자는 계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도피하느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다윗과 함께 어린아이와 부녀자들도 일반 백성들도 함께 도망을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동력이 한참 떨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다윗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마음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히도벨은 모든 상황을 손바닥을 보는 것처럼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진행이 된다면 이제 다윗은 끝장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옳게 여겼지만 이 후세 말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찾은 것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했던 그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결정적으로 다윗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이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후세는 다윗의 부탁을 받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가짜로 전향을 한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후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후세의 길이길이 남을 후세의 충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탁월한 계략보다 친구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후세의 충성을 귀히 여기셔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후세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세는 자기 친구 다윗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후세의 목숨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아히도벨의 계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죄인 된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목숨을 버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다윗의 친구 후세를 사용하셨지만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새 언약에 충실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목숨까지 버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좋은 일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 된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단지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구원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고 하지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순종을 하지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종교 생활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순종을 하지만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된 후세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8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서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먼저 후세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용사이고 지금 다윗의 마음이 곰이 그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아주 격분한 상태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다윗을 뒤쫓는 것은 휘발유통을 들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다윗은 분명 은밀한 그 동굴에 숨어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을 찾지도 못하고 작은 싸움에서 만약 지기라도 하게 되면 사기가 크게 떨어져서 결국 전쟁에서 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후세는 지금 겉으로 아히도벨의 계략을 비난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을 지금 잘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말이 됩니다. 다윗을 용사이자 지략이 뛰어나며 전쟁에 능한 영웅이라고 지금 다윗을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군의 수장인 그 압살롬 앞에서 자신이 섬기는 다윗 왕을 찬양하는 칭송하는 후세의 대담함이 아주 돋보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후세는 압살롬 앞에서 그 자신의 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아히도벨의 계략은 재빨리 다윗을 기습 공격을 하자는 것이었지만 후세에는 다윗을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둘 목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지금 모으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압살롬은 그 어머니가 구술의 공주였고 아버지가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왕족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골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그 태양의 후에 송중기도 저리 가라 할 외모와 또 모든 여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의 윤기나는 그런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는 아주 심각한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이겠습니까? 왕자병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자병의 치명적인 증상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교만과 허영입니다. 후세는 지금 이 압살롬의 교만과 허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폼나게 전쟁터로 나가는 압살롬 자신을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아주 재미있는 예를 13절에서 듭니다. 만약 다윗이 어느 성에 있으면 그 성을 밧줄로 묶어서 강물에다가 빠뜨리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후세의 이런 말을 들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액면 그대로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이 이 후세의 계략을 채택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이미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명령하셨음이더라 라는 히브리 말은 차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러한 통로도 함께 제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그 3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회막의 기구들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단지 모세에게 명령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세에게 붙여주셨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회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위해 후세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하셔서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후세에게 기울게 하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꾸미는 악한 계획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악한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가장 지혜롭게 꾸민 그 계획도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고 마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던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종종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을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하시는 하나님, 차와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며 악한 계획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 차와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후세가 알게 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말하자면 1급 군사 기밀이었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렸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지라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세는 오늘 밤 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계략들을 다윗에게 전달을 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오늘 밤 안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라고 전달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자신의 계략을 전달을 했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여정을 통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다시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여정을 통해 받은 그 계략을 이제 다윗에게 빨리 전달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략을 다윗에게 또 알리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부하에게 들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부하에게 들킨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이 바울임의 어느 집에 우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여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겼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이 두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오히려 압살롬의 그 부하들에게 엉뚱한 곳을 알려주며 따돌렸습니다. 이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마치 그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왔다가 발각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줬던 그 라합과도 그러한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위기의 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러한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손길로 인해서 2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히도벨의 최후는 어떠합니까? 23절을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낙 위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향으로 내려가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신의 한수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간섭하심으로 그 신의 한수와도 같은 계략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그 다윗의 후궁을 취하라고 하는 그 폐륜의 극악한 폐륜의 범죄를 저지르게 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반역이 결국은 실패로 끝날 것을 예견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지금 자기의 군 지휘관으로 군 사령관으로 아마사라는 사람을 세웠는데 이 아마사는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군 지휘관이었던 이 요압과 이종사촌 지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아마사와 요압의 어머니가 서로 자매 지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이종사촌끼리 서로 적이 돼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고륙관에 그러한 싸우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바르실레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을 음식들을 지금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나하스의 아들 소비는 암몬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친아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인 바로 암몬 사람인 소비는 충심을 다해서 다윗을 지금 돕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24절과 27절의 그 시작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다는 것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외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2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라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원래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명은 야곱이 지은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교우님들, 이때 야곱은 지금 20년 만에 자기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속이며 가로챘기 때문에 이 에서는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에서를 먼저 만나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이 야곱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먼저 만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두 진영, 두 부대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마치 군대의 그 두 부대가 서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을 정도로 수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의 무리를 보았기 때문에 마하나임이라고 그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차를 타고 지방의 국도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가끔씩 훈련이나 그러한 작전을 하기 위해서 트럭에 탄 군인들이나 탱크나 그 전차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도 한국군 부대와 미군 부대가 함께 합동 훈련을 하는데 이것을 키 리졸브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두 부대가 우리 도로 양 옆에서 우리를 에스코트, 보호해 준다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키 리졸브 훈련시키면서 그 야곱이 가는 길 양쪽에서 계속해서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는 아주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하나임에 도착한 바로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 코너에 몰렸을 때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와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언약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윗을 몰아가시면서도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사람들을 다윗에게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자식에게, 친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때에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여전히 다윗에게 남아서 그 다윗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결코 짧지 않는 손을 지니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잊게 하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의 역사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몰아가시면서도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친구 후세를 사용하셨지만 죄인된 인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목숨까지 버리게 하실 정도로 새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 차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단지 사람처럼 말로만 이렇게 한번 명령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사람들과 방법들을 미리 다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뒤에서 일하시는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 차와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그 마음도 바꾸시고 악한 계획도 선으로 바꾸실 정도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어 용기를 얻게 하셨고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며 먹을 것이 없어 부족하여 궁핍해 있을 때 돕는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두려움과 궁핍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으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결코 짧지 않은 손을 지니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차와의 하나님과 용기를 주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다윗을 몰아가시면서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남기셔서 다윗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오늘의 우리 자신, 지금의 나 자신을 잊게 하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의 역사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며 그 뒤에서 일하시며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과 궁핍에 빠져 있을 때에도 도움의 손길들을 준비하시며 용기를 주시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결코 짧지 않은 손을 지니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